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9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욕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 집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모델하우스를 구경합니다.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지어질 집의 모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속된 미리 지어진 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이 얼마나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인가? 또한 나와 나의 가족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는가? 또한 나와 나의 가족들이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주변의 환경은 어떠한가? 휘트니 선이 있는가? 아니면 학군은 잘 구비되어져 있는가? 편리한 교통시설은 있는가? 등등 말입니다. 이처럼 많은 것들을 고려합니다. 그러다가 청약하고 이제 실제 집이 지어집니다. 그때 정말로 우리는 그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행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바라보았던 그곳과 동일한 곳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 투쟁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불만족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실행은 곧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손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을 제자들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을 더욱 주님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저들은 나의 배반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모으는 일에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주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 재물도 나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 강한 자가 나를 보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 강한 자가 나의 보존자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델하우스를 보았습니다. 물론 제자들 이전의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어진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더 확장되어진 모델하우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단순히 어떤 주님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어떤 모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모습은 더 발전적이고 더 놀라운 나라가 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한 그곳과 있는 그 백성들은 정말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참된 자유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도들이 병을 고치는 현장을 바라보게 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사도들은 이런 방식으로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에게 선포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역은 어떤 면으로 보면 사도들이 행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병을 고치고 있는 장면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보아야만 합니다. 또한 주님 당신은 치유 사역을 드러내시면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어떤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 다음 사역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이 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치유의 사실들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 본 본문들과 뒤에 본 본문들이 어떻게 많은 달라짐을 가져오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울의 회심의 사역에서 갑자기 베드로의 사역으로 전환하시면서 당신의 신앙 고백 안에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님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드러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치유사역을 하였습니다. 둘째, 베드로는 애니아와 다비다를 고침을 알게 하였습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첫째, 베드로는 치유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애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다비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다비다를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자비를 베푸는 여종이었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다비다가 죽었다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마치 복음에 순종하는 여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더 섬김의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주석가들도 그렇게 주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많은 초점을 두지 않아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이런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다비다란 여인은 왜 고침을 받게 되어졌을까? 그는 교회에 충성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는 고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치유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고침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고침을 가져가야만 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지나치게 인간의 사역들, 인간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 도대체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데오빌로에게 그리스도가 예수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이 문제가 희석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읽어도 우리에게는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놓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침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음과 동시에 또한 고침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복음서를 통하여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침의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로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주님을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는가라는 사실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애니아와 다비다를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숫자 8이란 이 숫자를 읽게 될 때 우리는 자주 생각하는 것이 부활의 날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치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새 날이 왔고 새 나라가 왔고 새 시대가 왔고 새해가 왔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걷게 되어지고 정말로 행하게 되어졌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주님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이 메고 온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고쳤었지 이런 고침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생각할 때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거부 반응을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자에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추측할 수 있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뇌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와 이 중풍병으로서 움직일 수 없는 죄, 우리는 중풍병이다 라고 말할 때 어떤 그냥 중풍병을 해상하고 있지만 이것은 몸이 움직일 수 없도록 잡혀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너는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을 치유하는 방편은 죄를 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마치 언약의 배반의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일을 기억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합과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이방으로 가서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기근 동안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또한 아들이 죽인 여인의 죄가 생각나게 하였고 엘리야는 그 아들을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심판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떡도 죽은 아들도 살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르밧 가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병 환자들을 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람 사람 나만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만은 선지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고침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저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한 그런 악행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사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건,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믿을 수 없는 그 나라와 한 여종이 말한 그 말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병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온 이 나만과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단지 영접하지 아니하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잠그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고침을 받는 이런 현장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들이 언약에 배반하게 될 때 그 언약의 복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 언약의 복은 이방 가운데 나타났고 이방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참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방의 막대기에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된 회개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야이로의 딸이나 아니면 중풍병자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정말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너희는 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단순한 이적입니까? 너희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고 너희에게는 새 생명이 필요하고 이 생명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정말로 정당한 길을 걸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 말미암아 주님은 자유함이 없는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죄를 사한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단순히 죄책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죄의 책임이 해결되어졌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고 죽임을 맞지 않는다라는 그 측면에서만 이 본문을 이해하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책뿐만 아니라 죄를 사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이 말이 동일하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참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는 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교회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엎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죄인이며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덕을 구할 때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건 앞에서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치유의 사역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룻다의 애니아를 고쳤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의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마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애니아를 살리는 그 사건에서는 주 예수가 너를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주님이 직접 고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겠지만 뒤에 이 사건은 다비다의 사건은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비다의 사건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다 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다 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다비다를 살리게 될 때 도리어 도르가 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비다 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주님이 살리듯이 이 욥바의 다비다를 살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룻다에 사는 이 사람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욥바에 사는 이 다비다는 여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제자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신약에서 여제자가 사용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제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무리가 있는 그 장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어나고 있는 사역을 두고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치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욥바 지역이나 룻다 지역에 모여있는 이 거룩한 백성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 성도들이 말하고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주님이 만약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애니아와 다비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움직일 수 없는 자유함 없는 몸에서 자유를 얻었고 생명이 없는 몸에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참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 그곳은 그 주님의 나라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비록 애니아는 그 이후에 죽었습니다. 다비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복의 사건은 주님께서 참 회복을 가져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는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자유를 누립니다. 그 누구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생명을, 이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 61편 1절에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어진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훼께서 참 자유를 주시는 그 생명을 주시게 되어지면 그 생명 안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되어지고 곧 야훼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에 이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야훼의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이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둘째, 베드로는 애니아와 다비다를 고침을 알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을 버린 자기 백성에게 야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떠나가심으로 선지자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주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언제 떠나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언제 떠나가셨습니까? 언제 떠나가신 걸 볼 수 있습니까? 아, 교회에 건물이 작아질 때요? 아, 교회 성도들이 작아질 때요? 아니요, 헌금이 적어져서 교회가 무너질 만큼 어렵게 되어졌을 때요?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의 떠나가심은 그 교회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행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교회가 다스려지지 못할 때에 그 교회는 야훼 하나님의 떠나가심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살면 야훼 하나님이 곧 떠나시겠구나라는 사실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떠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정도의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은 막대기를 들어 쓰셨습니다. 이 사역은 주님의 사역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한 중풍병자의 고침을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를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사하심, 즉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에 가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아이를 깨우고 살리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딸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쿰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6절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살아난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감추어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당장이다라는 사건을 이 사람이 회당장이었다는 사건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 사실이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회당에서 회당장이 여러 명의 경우도 있습니다.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하고 율법서와 선지자를 읽고 설교할 사람들을 이제 택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또한 율법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질책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 그가 선출되어져서 1년 정도 이렇게 임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회당장이 지금 자기 딸이 살아났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건을 통해 살아났는데 자기가 있는 그 회당에서 조용히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이해되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주님은 오셔서 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알려진 사실들을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을 향해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죄자들과 그 사람들 몫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애니아의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는 현장에서 다비다는 부활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에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욕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방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도들과 가부들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사역과 짝을 이루는 것 같은 이 사역을 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침과 짝을 이루는 고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를 바라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니아의 치유를 바라보았던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오지 않던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은 야이로 딸을 살리셨다라는 이 소식들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비다의 살림은 그들 가운데 들려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묻어두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지 않는 자에게 경고하십니다. 있는 것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에 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언약을 묻어두고 그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언약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있는 것을 받아 누리는 자들은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애니아와 다비다의 치유 현장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당신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참 자유를 주시는 분, 참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참 생명이 있다라는 이 말은 참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참 자유가 있다라는 이 말은 참 생명이 있다라는 이 말과 끊어질 수 없는 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을 봅니다. 아담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 있는 아담 안에는 참 자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란 말이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자유란 말은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 정도의 이상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할 때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하여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신 것을 이런 것을 말할 줄도 알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을 모두 내가 이루어갔고 그를 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남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아래에 일한다라는 말은 정말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는 측면이 자유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유한다는 말을 쉽게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 나는 평안없네. 나는 어떤 제약도 없네.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자유한다는 이 말에는 언제나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범죄한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로 나아가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진리를 따르는 그 일이 자유함이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자, 잡혀있는 자, 종이 되어져 있는 자, 중풍인 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어쩌면 옛 언약의 백성과 마찬가지 모습일 것입니다. 너희는 마귀의 종이라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의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죽음의 이름 병자입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참 생명을 가져오신 주님께서 오셔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 교회 가운데 자유를 잃은 자가 있습니다. 중풍병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생명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없었고 우리는 정말로 죽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참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에서 우리는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비의 일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길을 따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참 자유가 있고 참 생명이 있는 그곳에 생명이 자라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여러 성장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주의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교회라고 이름하고 있지만 복음을 떠나버린 그 교회가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 강하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에 더 많은 힘을 얻게 되어지고 로마를 통해 더 많은 힘을 얻으면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은 부러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을 바라보았던 주님의 제자 그룹들은 부러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러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심판받아야 될 대상들이고 그들은 결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형제인 교회들이 자라가게 될 때 왜 우리는 그렇게 자라갈 수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부러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형제인 교회가 자라가게 될 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이 측면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행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힘들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지역교회는 이렇게 자라가지 않는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인 교회가 자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가 더 많아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니아와 다비다의 치유의 사건을 봅니다. 주님은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교회는 자라갔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역으로 고침과 부활을 감당한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모여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 교회는 날마다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그 일을 해갈 것입니다. 아멘.